MBC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방송장악사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악법들을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상급 종합병원은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들의 병상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이 끝난 뒤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국정원이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IAEA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공습과 폭격이 점점 더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상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3주 동안 휴전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어제 결국 부결 후 폐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소한의 신뢰도 저버린 채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세 법안이 최종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론을 주도했던 개식용금지법과 이번에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용산 눈치만 보다가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보장법 등 악법들을 여당이 단결해 막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여야 합의와 협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 처리하는 독주를 계속할 것입니까? 이제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야당이 대화의 기본인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유롭게 투표해 부적격자를 막아낸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 등 부결된 법안들을 모두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주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어서 다시 여야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 희귀 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며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의 말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8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 수가도 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증을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나이와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 판단하도록 중증환자 분류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올렸던 응급실 진찰료와 수술비는 오는 1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전과 베클루리루주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료제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현재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공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공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권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의 말입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건 미국 대선을 의식한 대외적 행보이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려는 의도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이 시설 위치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사례에 비춰 강선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말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뤄진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두 발 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에 관해선 북한은 국제 핵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광대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세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우려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집계됐습니다.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 7월 95.1로 5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지난달 92.5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으로 뚫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가 90.9로 전달 대비 1.9포인트 떨어졌고 비제조업 역시 91.4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모두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중국 경기 둔화로 1차 금속,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감소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심리지수는 89.7을, 내수기업은 88.9를 각각 기록하며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정제 마진 하락 영향으로 석유 정제, 코크스의 업황지수가 15포인트 급락했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줄어든 화학물질 제품의 신규 수주와 업황지수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화학제품 수익성 악화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밀어내기 수출 등 경쟁 심화로 1차 금속, 화학제품, 자동차 업종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행장이 지준율을 낮춰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9조 4천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예고한 지 사흘 만으로 이번 조치로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가 된다고 인민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지준율 인하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체비에 들어갔고 헤즈볼라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 다이에 지역의 한 아파트. 이스라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3발이 떨어져 4명 넘게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 무함마드 후세인 사루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폭격과 함께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노린 표적 공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전에 이어 지상전 채비에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접경지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7기갑여단이 레바논 안에서 기동하는 경우를 가정한 훈련을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3주간 휴전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권한을 군에 부여했다며 휴전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방위산업단지를 겨냥해 약 100기의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최근 일주일간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사람이 9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주요 항공편이 이미 끊긴 상태라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고성과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중북부 최대 100mm 이상, 강원 영동 30에서 80,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또 경기 남동부 등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부터 보험 청구나 소송 등에 필요했던 CCTV 영상을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 건데요. 자세한 방법을 조건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에 들어가 생활 문제 해결 정보, CCTV를 연달아 누르자 영상 속 인물 인적 사항, 상세 식별 정보, 사건 사고 정보 등 7가지 필수 작성 사항이 나옵니다. 입력한 사건 사고 지역에 맞춰 청구 기관도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CCTV 영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정보 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CCTV뿐만 아니라 119 구급활동 일지, 고소장, 의약품 처방 내역서도 서비스 대상인데 일부 정보 유형에 한해 필수사항만 쓰면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라며 기존에는 표준 서식조차 없어 국민들이 청구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공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CCTV 정보 공개 청구는 지난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는 같은 기간 3만 7천 건에서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정보 우려로 사건 사고 당사자나 가족 혹은 법적 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관리하는 기기 영상만 공개가 가능하며 화면 속 당사자 외 제3자는 가려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줄 것이라며 내년에는 화재조사, 학교폭력, 토지 등 6가지 청구 유형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총선 전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면 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를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라며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명태균 씨를 어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제지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명 씨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명 씨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정이 농업직불금을 3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민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정오종합뉴스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미래에셋증권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엄주원, 임현주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